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7절서부터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워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열두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저희가 마태복음 26장 말씀을 계속 살펴가려고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하시고 또 말씀을 증거하는 저와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참여하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한 말씀으로 받아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좀 더 온전해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이 시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지난주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일주일의 기간 중 수요일에 있었던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수요일에는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베다니 마을 마리아와 그 마르다의 집에서 하루를 쉬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쉬시는 바로 그 시간 예루살렘 성에 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대책 회의를 하였고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쉬는 장소였던 베다니 마을을 몰래 빠져나와서 그 대책 회의를 하고 있는 대제사장의 집에 가서 예수님을 은 30세겔에 넘겨버립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수요일에 있었던 두 사건입니다. 그런데 저자 마태는 두 사건을 기록하면서 그 두 사건 사이 마치 같은 수요일 두 사건 사이에 있었던 것처럼 어떤 한 사건을 끼워 넣어서 기록을 합니다. 저자 마태가 살짝 끼워 넣은 내용은 사실은 4일 전 그러니까 토요일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날도 역시 예수님은 지금 묵으시고 계시는 베다니 마을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서 머물러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르다의 동생인 마리아가 다가와서 그동안 자기가 열심히 사서 모았던 그리고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귀하고 값진 것이었던 향유 한 근을 가지고 나와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이 향유는 그 당시 가격으로 약 300데나리온 어치였습니다. 오늘날 가격으로 환산하면 4만 불이나 5만 불 어치 정도 되는 그런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광경을 목격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깜짝 놀라 마리아를 나무라기 시작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존경하고 좋아하는 것은 알겠지만 그런 마음은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표현하면 되지 왜 그 비싼 향유를 머리에 부어 사용할 수 없게 허비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마리아가 그렇게 한 것은 당신이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는데 마리아의 그 행동이 당신의 장례를 위하여 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히 귀한 값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마리아의 그 행위가 함께 전파될 것이다 라고 칭찬을 하십니다. 마태는 그 사건을 수요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세겔에 팔아버리던 바로 그날 있었던 것처럼 기록을 함으로써 의도적으로 은 30세겔과 그 당시 가격으로 환산할 수 없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큰 금액을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대하는 두 사람의 그 가치 인식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죽음이 가져올 의미를 알고 있는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의 죽음이 모든 것을 다 드려도 더 이상 더 드릴 것이 없고 더 이상 감사할 것이 없는 감사의 순종이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드렸죠.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을 다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의 가치를 기대했던 가룟 유다에게는 예수님의 죽음은 한 사람의 노예 가격이라도 건지는 것이 더 나은 무의미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난주 오늘 사는 우리도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사실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도 더 이상 더 내려놓을 것이 없고 더 이상 더 감사할 것이 없는 그런 가치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은 작은 기대에도 못 미치는 윤리나 도덕일 뿐이다. 의미 없는 윤리나 도덕일 뿐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수요일에서 하루 지난 목요일이죠. 즉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일주일의 기간 중 목요일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과연 목요일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다같이 본문 17절에서 1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서 19절까지 시작.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워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예, 뭔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월절 준비를 시키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월절은 유대인 절기로 니산월 14일입니다. 그럼 니산월은 또 몇 월 달이냐? 우리는 2, 3, 4 이렇게 나오지만 그 사람들은 니산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여간 저도 잘 못 외우는데 달을 정해놓고 부르는데 그 부르는 달의 이름이 우리의 음력과 같아서 양력에 비교하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3월이 됐다, 4월이 됐다 보통 그러거든요. 그래서 니산월 14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이제 물었습니다. 사실은 이러한 정확한 무교절의 첫날이다, 유월절이다 이렇게 말하면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합니다. 뭐 관심 없이 보면 아 그런 갭이야 그러고 보지만 조금 이제 관심 있게 보려고 그러면 굉장히 헷갈립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교절과 무교절이 구약에서 말하는 절기와 신약에서 말하는 절기가 딱 일치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구약에서 지키려 하는 유월절은 니산월 14일, 니산월 14일인데 14일이 딱 끝나면 그 다음부터 일주일간 무교절이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 7일을 합치면 8일간이 되는데 그 8일간이 딱 붙어 있다 보니까 신약으로 넘어오면서는 그게 유교절이라고 그랬다, 무교절이라고 그랬다, 막 뒤죽박죽 막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오랜 시간, 예를 들면 그 유월절을 제정한 이후로 벌써 몇 년 흘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많은 그 지켜지는 모양새가 사람들의 편리에 의해서 다르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고 또 하나 우리가 이 날이 헷갈리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말하는 하루와 이 성경의 기록의 하루가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하루는 보통 우리가 하루 그러면 어떻게 인식하냐면 해가 떠서 그 다음날 다시 해가 뜨기까지가 하루죠. 그렇죠. 조금씩 그런 것 같으면 조금씩 호응을 해주세요. 제가 한두 사람이 호응을 해도 이제 아 그렇구나 하고 힘을 얻는데 모두가 이러고 있으면 이게 듣고 계신 건지 뭐 하고 계신 건지 헷갈리거든요. 근데 유대 사람들의 하루는 어떻게 하루를 계산하냐면 해가 지는 시간부터 하루입니다. 해가 지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다시 해가 지기 전까지가 하루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언젠가 구약 설교할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유대인들이 지금도 무슨 절기만 되면 금식을 하잖아요. 그 금식이 사실은 웃기는 금식이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하루 금식을 한다 그러면 우리는 아침부터 굶어서, 그죠? 하루 종일 굶고 그 이튿날 아침을 먹잖아요. 해가 떠 있는 내내 그 배고픔을 경험하죠. 그리고 배고픔을 참는 그런 금식을 하는데, 이 유대인들이 하루를 금식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금식을 하냐면, 하루 언제부터 시작한다고요? 보통 6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 5시 55분까지 먹어요. 그죠? 5시 55분까지 먹으면 저녁 먹은 거예요? 안 먹은 거예요? 저녁 다 먹은 거예요. 그때부터 6시부터 금식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배고플 시간에는 어떻게 돼요? 자는 거예요. 푹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은 안 먹어도 되잖아요. 그죠? 건너뛰고 점심 한 끼 살짝 배고플만 하면 이제 한 3, 4시 되면 또 먹기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하루 금식했다 그래. 그러니까 이제 별 의미 없는 금식이죠. 그죠? 우스갯소리로 한 것이고, 어쨌든 하루를 계산하는 날이 정확치 않기 때문에 좀 헷갈립니다. 왜 이렇게 제가 이 헷갈리는 얘기를 하나 하면, 17절에 무교절의 첫날에, 그러면 무교절은 유월절이 끝난 그 다음날부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준비하라. 그러면 유월절이 아직 시작을 안 한 거예요. 그렇게 좀 생각한 사람들이 그럴 땐, 이게 뭐야? 이건 뭐 잘못 기록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해를 한 사람 있나요? 제가 괜한 얘기 한 거죠, 지금 다. 근데 앞으로도 헷갈릴까봐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 성경 기록하는 저자가 어디서부터 하루를 따지고 어떤 것을 기준으로 얘기하는지 저자마다 틀려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런 것 같고 뭐 성경이 맞았느니 틀렸느니 그런 말씀은 안 하시는 게 여러분의 신상에 좋습니다. 맞는 얘기를 괜히 트집 잡는 거거든요. 어쨌든 지금 예수님께서 유월절 그 준비를 하라 이렇게 하는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유월절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지키나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니산월 14일 첫날에 유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부터 일주일간 무교절을 지킵니다. 합치면 8일이잖아. 이 8일 동안 저 이스라엘 저녁에 보세요. 여기에 이렇게 모여 살았거든요. 이렇게 이 저녁에 있는 사람들이 다 8일 기간 동안 예루살렘 성이 어딨나 하면, 여기서 직진으로 가서 바로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여기로 몰려들어요. 저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8일간 다 예루살렘 성으로 몰려들면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 것을 상상하십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설날이나 추석 때 명절을 지키면 각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 고향으로 가죠.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 고향으로 가도 그 도로가 어떻게 돼요? 마비가 일어나는데, 이제는 뿔뿔이 흩어지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그 지역으로 모여들면 어떻게 될까요? 예루살렘 성이. 상상이 안 돼요? 여러분 상상을 하셔야 연구를 하실 거 아니에요. 뭐 상상을 하셔야 가정을 해놓고 가정을 입주시킬 거 아니에요. 뭐 상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아수라장이 벌어질 것인가. 이 아수라장이 근데 구약에서 지켜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예 그냥 습관적으로 몇백 년을 지켜오고 있거든요. 근데 늘 지키다 보니까 그 기간이 너무 막 혼잡스러워요. 혼잡스러우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 사람들 한식에 벌초하러 가죠. 한식에 벌초하러 가는데 늘 그 기간에 가다 보니까 얼마나 벌초 기간에 차량이 막혀요. 그래서 저희 같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혹은 좀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 가서 벌초하는 게 중요하지. 그리고 생각하고 한식에 안 가요. 그죠? 한식 전에 편한 시간에 가서 그냥 훅 잘라버리고 오거든요. 저희도 형제들끼리 연락해서 형 언제 시간 돼? 그럼 오늘 갈까? 가자. 그러면 그냥 우웅 몰려서 음식 싸갖고 와서 한가할 때 싹 그냥 벌초해놓고 그러고 오고 그랬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니산월 그날이 14일이에요. 그때 돌아가시는데 지금 예수님은 언제부터 올라가서 지금 유월절을 지키고 있어요? 언제 들어갔어요? 금요일날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은 언제부터 들어가셨어요? 주일부터. 주일날 이미 벌써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유월절 절기가 시작되기 전, 그때부터 일주일 전부터 벌써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도 일찌감치 올라가셔서 유월절에 성경에서 기록한 대로 유월절날 희생의 어린 양이 되어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일찌감치 주일부터 올라가신 것이고, 실제적으로는 절기는 어떻게 시작되냐면 그렇게 미리 올라가서 유월절 절기를 다 지키고 실제 정작 유월절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각기 자기 집에서 유월절 만찬을 즐깁니다. 유월절 음식을 다 차려놓고 가족끼리 모여서 이제 뭐 포도주와 그 누룩 없는 빵을 들면서 이제 만찬을 즐깁니다. 그렇게 해서 유월절의 절기를 지켜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처음부터 미리 지켜서 유월절을 지키기도 하고 또 어떤 시간이 되는 사람들은 유월절부터 지켜서 무교절을 지키기도 하고 그러니까 실제 그 시기에는 유월절 성경에서 지키라는 절기보다는 훨씬 더 앞뒤로 시간을 넓혀서 유월절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21장부터 유월절 절기를 살펴가고 있는 내용이 그런 내용 중에 일부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월절 절기를 예비하라.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뭐 아무한테 가서 내 선생님이 유월절 지킬 거라 말하면 내줄 것이다. 실제 그렇게 하니까 됐어요. 장소를 하나 마련해서 제자들이 모여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구절이 성경에 들어간 이유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오던 유월절과 전혀 다른 의미로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셨어요. 그런 부분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20절에서부터 시작. 저물 때에 예수께서 열두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유월절은 유대인의 명절입니다. 모두 모여 의미 있는 음식을 준비하여 놓고 모든 가족이 즐겁게 먹으며 특별한 의미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날에 제자들을 모아놓으시고 제자들 중 한 명에 의하여 당신이 팔릴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의미심장한 말씀이죠. 제자들 모두에게 의미심장한 말씀이었고 제자들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그런데 사실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려는 말은 예수님께서 당신이 팔릴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유월절 만찬이 의미심장했다는 것이 아니라 더 색다른, 더 다른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26절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혹시 무엇이 의미심장한지 보셨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아무도 의미심장한 말씀을 발견 못하였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너무 익숙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는 1년에 4번 성례식을 치르는데 성찬식을 할 때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읽었기 때문에 아무 뭐 의미심장한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은 우리와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매우 특별한 의미로 들려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백 년 동안 지켜온 유월절의 의미를 확 바꿔놓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유월절은 무슨 날이고 유월절에는 어떤 음식과 어떤 의미를 갖고 그들이 지켰기에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그동안 몇백 년간 지켜온 유월절의 의미를 바꿔놓는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물론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고 교회 오래 생활하신 분들은 유월절이 어떤 의미인지 아마 아시겠지만 저희 교회의 경우 많은 분들이 유대인의 명절인 것을 알았는데 그날이 뭔 날이지?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시간이 좀 있으면 제가 성경을 모두 찾아서 유월절의 의미를 다 확인시켜 드리면 좋겠지만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생략하고 제가 아주 빨리빨리 일사천리로 말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그냥 쭉 다시 한번 듣는 것으로 들으시면 되지만 유월절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귀를 쫑긋 세우고 잘 들어주셔야만 할 것입니다. 유월절의 유래는 구약성경 출애굽기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형성되기 전 단지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의 자손들이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애굽이라는 나라로 기근을 피해서 이민을 가지요. 그곳에서 터잡고 300년 가까이 살면서 그들은 나라를 이룰 만큼 큰 민족으로 인구수가 불어납니다. 그들의 숫자의 위기를 느끼는 애굽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종으로 잡아버리죠. 종으로 전환을 시켜서 모진 구박과 함께 모든 힘든 일들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더 이상 숫자가 불어나지 않도록 태어나는 모든 남자아이들을 죽여버립니다.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것이고요. 실제 이스라엘 역사의 한 내용을 여러분 앞에 소개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극도의 고생과 극도의 구박과 극도의 불안을 겪은 유대인들은 그런 삶에서 자신들을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모세를 그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애굽의 왕궁에서 자라나게 하셨다가 드디어 때가 찾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애굽 왕 바로가 순순히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지 않았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역에 열 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중 열 번째 재앙이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이든 모든 동물이든 태어난 첫 번째 것은 다 죽는 죽음의 재앙을 열 번째 재앙으로 내립니다. 그 열 번째 재앙이 애굽의 전역을 쓸고 지나갈 때 애굽 전역에서 통곡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집이든 어떤 가정이든 첫 자식이 없는 집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식이 없으면 본인이 첫 자식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 어쨌든 어느 애굽 전역에서 통곡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통곡이 전혀 들리지 않는 집들이 있었습니다. 같은 애굽 땅에 있었는데 그 열 번째 재앙이 전 애굽을 다 휩쓸었는데 통곡이 들리지 않는 집이 있었습니다. 그 집들은 열 번째 재앙이었던 죽음의 재앙이 애굽을 쓸고 지나갈 때 죽음의 재앙이 그 집에 들어가지 않은 집들입니다. 여러분 어떤 집들이 그 죽음을 피할 수 있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제 또 모르시는 분도 계시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집들의 특징은 그 집의 문설주와 문기둥에 어린 양의 피가 흥건하게 발라져 있는 그런 집들이었습니다. 그 열 번째 재앙이 있기 하루 전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각 가정별로 그 가정의 가족 수만큼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모아 자기 집의 문설주와 문지방에 바르면 마지막 죽음의 재앙이 전 애굽을 쓸고 지나갈 때 그 집을 그냥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의미심장한 내용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냥 한 집안에 아무 양이나 잡아서 바르면 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의 숫자대로 그러니까 아버지 양을 대신한 피 갖고 내가 죽음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양이 따로 있었고 내 양이 따로 있었고 각자의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모아 그 피를 문설주에 또는 문지방에 이렇게 바르면 열 번째 죽음의 재앙이 그 집을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정말 그래서 그 밤이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그날 밤 죽음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다 그렇게 문설주에 피를 바른 집입니다. 그날 밤 죽음에서 벗어난 그 사람들이 죽음에서 벗어난 이유는 단 한 가지 뿐이었습니다. 각 사람을 대신해서 죽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것 뿐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문설주에 바른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있었든지 나이가 몇이었는지 선하게 살았는지 착하게 살았는지 어떤 직업이었는지 어떤 지파 사람이었는지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오직 열 번째 죽음의 재앙이 그 집을 통과한 이유는 단 한 가지 뭐였죠? 예, 자기를 대신해서 죽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것. 그거 하나만 있으면 죽음의 재앙이 그 집을 넘어갔습니다. 그 사람을 넘어간 것입니다. 그 재앙 때문에 애굽 왕 바로도 자식을 잃었습니다. 그 큰 충격을 경험한 바로는 그때야 비로소 이스라엘 사람들을 놓아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애굽을 빠져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날을 기억시키려고 그날을 절기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영원히 지키면서 기억해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즉 그들이 어떻게 살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를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그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 유월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넘어가다, 달을 넘어가다 이런 뜻인데 달을 넘어간다는 의미보다는 히브리어가 더 정확합니다. 히브리어로 페사흐라는 단어인데 단순하게 넘어가다, 통과하지 않고 이렇게 넘어가다는 뜻이 페사흐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이 뭐냐? 넘어간 날입니다. 뭐가 넘어갔죠? 죽음의 재앙이 나를 넘어간 날입니다. 그리고 무교절은 이제 유월절 바로 다음부터 이어진 7일간의 무교절이 있는데 이 무교절은 죽음을 넘기고 애굽을 급하게 빠져나온 것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올 때 급하게 나오느라고 그들은 아무것도 준비할 것이 없었습니다. 준비하지 못하고 심지어 당장 먹을 음식조차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무교절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급하게 나오느라고 신발끈도 매지 못하고 먹을 음식도 그냥 밀가루만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무 데서나 물을 구해서 발효시키지도 못하고 그냥 빳빳하게 구운 밀가루를 먹으면서 그렇게 지나온 것입니다.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하고 긴박하게 나와서 지금까지 살아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개입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무교절은 그것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즉 준비되지 않고 긴박하게 나왔기에 지금 그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과 붙드심 때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절기입니다. 그 절기가 바로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유월절 만찬으로 포도주와 양고기 그리고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먹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죽음에서 건져졌음을 기억하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그동안 그런 의미로 먹었던 음식에 대한 의미를 확 바꿔놓으셨습니다. 그들은 150년간 내내 그렇게 해서 음식을 유월절 만찬을 즐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그런 절기인데 딱 지키라는 절기보다 앞서서 지키기도 하고 늦춰 지키기도 하고 지키긴 지키되 삶에서 이게 자연스럽게 녹아내려서 그냥 삶의 일부가 되어졌지 실제 자기들이 어떤 죽음에서 건져 나와서 이 자리에 왔는가에 대한 의식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점점 희박해졌죠. 점점 희박해졌죠. 그냥 어떤 절기였냐면 자기들 조상이 겪었던 중대한 일을 기억하는 절기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냥 나라의 절기였지 그 절기가 나를 위한 절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절기 때문에 내가 살아서 이 자리에 와있다 하는 의식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없었습니다. 그냥 지키는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만찬을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늘 하던 대로 포도주 갖다 놓고 누룩 없는 빵 갖다 놓고 그게 이제 먹고 그냥 즐겁게 얘기하면서 지나가면 끝인데 오늘 그 절기를 지킬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26절 보겠습니다. 26절서부터 26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예. 그리고 또 말씀하시죠. 27절서부터 28절 두 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네. 의미 없이 그냥 자기 나라의 명절이었고 지나간 민족의 과거로 생각했던 그 유월절 음식에 주님께서는 음식을 주시면서 뭐라고 받아 먹으라. 누구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띄워주고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들 위해서 찢긴 내 몸이다. 의미를 분명하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니고 국가적 명절이 아니라 너를 위하여. 즉 유월절의 그 의식이 한때는 한 나라의 명절로 지켜졌고 민족의 과거로 그냥 흘러간 사건이었지만 주님은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너를 위하여 이미 예비된 것이다. 그 죽음이 그 예수님의 그 죽음이 너를 위해서 이미 예비된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주신 것입니다. 너를 위하여 흘리는 내 언약의 피다. 네 죄사함을 위해서. 내 몸이다. 정확하게. 아주 정확하게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그 더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죠. 29절입니다. 29절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곳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시리라. 복잡한 말 같지만 다시 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언제까지? 네, 다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앞에서 마지막 만찬을 드릴 때까지 다시는 하지 않겠다. 왜 다시는 안 하시겠나 그러면 다시는 하실 필요가 없죠. 유월절의 그 의식이 누구 때문에 제정된 거냐 하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역을 예표해서 하라 명하신 것이었는데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예수님의 예표가 완전히 그 예언이 완성이 되어진 것이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 너를 위해서다. 너를 위해서 내가 다 완성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지키지 않겠다.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월절을 지킬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유월절.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키죠. 여러분이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안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아니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죠? 유대인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지키라 하신 것은 유대인이랑 상관없이 우리도 해야 되거든요. 영적인 유대인이고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유월절을 안 지켜요. 왜 안 지키느냐? 지킬 이유가 없죠. 이거 지나간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기 때문에 안 지키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예언이 나를 위한 예언이 예수님께서 다 완성하셨고 그것이 주일로 들어왔기 때문에 안 지키는 것입니다. 주일이 어떤 날이에요? 그것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신 나를 기념하는 날이 주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매 주일 사실은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러 나오면서 예배는 기독교의 한 의식이야. 예배 형식이야. 그런 마음으로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얼른 가서 설교 시간에 좋은 말씀 들으면 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야. 늦게 가서 축도 시간에 가서 축도만 받으면 돼. 왜죠? 축복이니까. 축복이니까 그것만 받으면 다 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유월절의 모든 의식이 다 들어와 있는 다시는 안 하시겠다. 안 하시겠다. 그리고 당신 몸으로 다 완성하셨거든요. 그 완성하신 날이 주일이라고요. 우리는 예배하면서 뭘 의식하셔야 되냐면 그 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를 만나는 거라고요. 주일은. 우리 예배를 그렇게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다른 것을 찾는다고요. 아무리 선한 이야기, 도덕적인 이야기, 좋은 이야기 찾아도 그것은 신앙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라니까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주일은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시간이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그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 그것 때문에 오늘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물론 대표로 한 사람이 하지만 아멘으로 여러분 동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갖고 또 일주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이 뭐냐? 한마디로 딱 잘라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게 신앙생활이라고요.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하고 뭐 헌금하고 봉사하고 이것은 그 백성답게 사는 것의 아주 작은 부분이고 신앙생활이 뭐냐?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반응하고 사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오늘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유월절의 의미를 바꿔버렸습니다. 그게 민족의 명절이 아니라 바로 너를 위해서 흘린 나의 언약의 피다. 내 살이다. 이것을 먹고 마셔라. 그렇게 의미를 바꿔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주일이 그런 날입니다. 주일이 그런 날이라고요. 아, 우리 목사님 또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시나. 아, 이왕이면 가슴이 찡하는 소리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현대 성도들이 설교를 대하는 기대입니다. 가슴이 찡한 거, 뭔가 컬컬한 가슴을 이렇게 가슴이 찡하면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건조한 설교를 하면 은혜가 아니라고 그래요. 여러분의 감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다. 은혜가 뭐죠? 은혜가? 쉽게 말하면 값없이 받는 선물. 그게 은혜예요. 그럼 값없이 받은 선물은 뭐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값없이 받은 선물이 뭐예요? 구원이죠, 구원. 그죠? 하나님의 자녀된 지위죠. 신분이죠. 이것이 값없이 받은 거예요. 내가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은혜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 그냥 감사하고 그 백성답게 살려는 노력을 하면서 훈련된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여러분, 그거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거 받았는데 맨날 은혜 받았대. 그리고 은혜를 또 못 받았대. 도대체 그 은혜가 어떤 은혜냐고요, 도대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은혜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은혜는 정상적인 은혜가 아니라니까. 정상적인 은혜는 값없이 받은 구원이라고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찡한 말을 들으면 은혜 받았대요. 그래서 거기에 현혹된 어떤 분들은 설교의 내용과 상관없이 찐한 얘기를 하나씩 집어넣어요. 괜히 눈물 뚝뚝 흘릴 얘기 그냥, 어? 아무 성경 내용과 상관없는 그 아주 가슴이 찡한 그 휴머니티만 그런 이야기를 확 그냥 해주면 그날 날아가면서 은혜 받았다. 가슴이 은혜 받았다고. 아니, 은혜 받았지요. 뭐, 물론 설교 시간에 가슴이 한번 찡해지는 게 설교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그 가슴 찡함이 사람을 바꿔놓지는 않아요. 사람을 바꿔놓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라고요.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역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 시간에 뭘 기대하셔야 되냐면, 냉철한 이성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말씀을 무슨 말씀하셨는가, 그것을 듣기를 원하셔야 돼요. 냉철한 이성을 갖고, 감정을 자꾸 추구하지 말고, 그렇게 어떤 말씀이 들려지면, 그 괜히 들려진 게 아니거든요.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일주일의 삶을. 해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대부분 지지요. 대부분 지고, 대부분 안 되는 게 사실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 주일날 또 우리하고 주의를 허락하셨잖아요. 또 와서 경험하고, 또 가서 노력하고, 또 안 되면 되도록 씨름을 해보고, 울고불고 기도도 해보고, 그렇게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 하는 거라니까요. 그게. 여러분, 주일은 그런 날이라고요. 그게 유월절의 의미를 바르게 지키는 거라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로 유월절의 의미를 그렇게 지켜왔거든요. 근데 주님은 아니다. 바로 너를 위해서 흘린 내 언약의 피다. 바로 너를 위해서 찢긴 내 몸이다. 이 말씀을 제자들을 모아놓고 다시는 내가 이렇게 형식으로 하는 건 안 하겠다. 그 말씀을 당신의 몸으로 실지 찍혀주시고 십자가상에 다 내어놓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의를 지킬 때 여러분 윤리적인 말 들으려고 오지 마십시오. 도덕적인 말 들으려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감동적인 말 들으려고 기도하지 마시라고요. 나를 향해서 주께서 뭐를 말씀하시는가? 내가 오늘 듣고 순종해야 될 말씀이 뭔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거기에 관심을 갖고 늘 예배를 드리셔야 될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가 되도록 여러분은 힘쓰셔야 됩니다. 아침 일찍 늦지 않게 나오려고 노력하시고 이 여임은 나와서 기도함으로 준비하고 오늘 주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하실 말씀을 해주십시오. 찬양 부를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도와주십시오. 내 기도에 내가 드려야 될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복 내려주십시오. 그렇게 준비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8장 말씀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그게 여러분 그거 아시죠? 많은 부모들이 이런 얘기하잖아요. 책 읽어라, 책 읽어라, 책 읽어야 된다. 근데 책을 하루 읽은 것과 안 읽은 것의 차이가 있나요? 없나요? 여러분 살아가는데, 여러분 공부하는데 차이가 나든가 안 나든가요? 별로 없어요. 그죠? 하루 읽어도 그만, 안 읽어도 그만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하루에 책을 자꾸 읽는 것이 한 숟가락으로 물 한 스푼 떠서 티스푼으로 욕조에 하나 붓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부어도 그 물에 사실은 목욕할 수 없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되면 이제 이게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해요. 어느 정도 반 이상 차면 이건 이 물에 목욕도 할 수 있고 그죠? 놀라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잖아요. 예배가 그래요. 여러분 책 읽는 것이 그렇듯이 늘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여러분도 모르게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쥐어 흔들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의 이성을 다 놓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에 깜짝 놀라서 한 대 맞을 수도 있다고요. 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보이는 세상이 다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실제 하시는 거 하는 것이 성령이 역사를 하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에 있나 하면 아이 빨리 끝내라. 그냥 늘 빨리 이 시간 지나가고 음식해야지. 뭐 맛있는 거 먹어야지. 놀러 가야지. 뭐 해야지. 늘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으니 하나님의 영이 역사를 기다려주신다. 못하는 게 아니라 기다려주신다고요. 당신을 주목하실 때까지 기다려주신다고요. 주님은 주의를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냥 교회 한 행사고 늘 주일마다 하는 퍼포먼스고 그냥 그렇게 흘려보낸다니까요. 누구 손해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손해입니다. 여러분 손해. 하루 그렇게 해봤는데 별 볼일 없더라. 그러지 마시고 주께서 주의를 그렇게 지키라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은 늘 준비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주의 말씀을 귀담아 드리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은혜로 주셨지만 자녀답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라 내 영역이라고요. 내가 애쓰고 싸워야 되는 영역이 되니까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사람마다 달려요. 차이가 많이 난다니까요. 늘 그것에 주목하는 사람들은 여러분과 다른 차원의 세상을 산다고요. 마리아가 그랬잖아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늘 함께 다녔지만 그들의 관심이 딴 데 있었기 때문에 야 그것 팔아서 가난한 사람 좋지 얼른 세상 가치로 환산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이 모든 것 세상의 가치 다 주어도 그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맞바꿀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거기다가 아낌없이 갖다 부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이 얼마나 귀한 죽음인지 그 예수님의 죽음 후에 갖는 의미를 자기의 의미로 받아들였잖아요. 놀라운 일은 누가 하냐? 늘 관심을 갖는 사람이 없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오지만 자녀답게 사는 그 결과는 여러분들의 것이라고 여러분들의 영역이라고요. 애쓰고 노력하고 늘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서 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께서 주시는 충만한 은혜 임재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습관적으로 지키던 유월절의 의미를 바로 제자들을 모아놓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흘리신 당신의 몸으로 당신의 피로 확인시켜 주셨음을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는 주일이 그런 날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잡다한 심정을 가지고 그냥 하나의 교회의 퍼포먼스로 주일을 지킬 때가 많았음을 고백하며 아버지 앞에 간구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복 내려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구속의 은혜를 누리고 그 구속의 은혜를 확인하고 임재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놀라운 주일의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